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임시 예산안의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이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또 정식으로 통과시키는데 막바지 진통을 겪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2016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처리하는 이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두 당이 몇몇 이견을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그런데 2016도 예산안 작성은 이미 끝난 게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2년치 예산의 총액에는 합의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법이 요구하는 세부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 세출 법안을 마무리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자, 예산이 있어야 연방정부가 일을 하겠죠. 그럼 그동안 연방정부가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는 모르겠네요.
문을 닫지 않았죠. 네. 예, 문을 닫지 않았는데요. 네네. 정식 예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연방정부가 이 그동안 연방의회가 결의안 형태로 마련한 임시 예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자, 2016년 회계연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약 1조 1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자, 벌써 새 회계연도의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빨리 예산 법안을 확정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총액 1조 1천억 달러 규모로 합의를 했었죠. 근데 이 예산 법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나 이 영어로 policy riders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 법안에 민주공화 양당 위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항목을 예산 법안에 덧붙이려고 하는 게 바로 팔러시 라이더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빨리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연방 의원들이 어떤 항목을 추가하려는 건가요?
네, 두 당 의원들이 추가하려는 항목이 4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요. 이 공화당 측은 지난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원유 수출 금지 규정을 없애기를 원하고요. 또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 조처들을 완화하기를 원한답니다.
네. 자, 이 원유 수출 금지 철폐는 공화당 쪽에서 오랫동안 원하던 조처죠.
그렇죠. 아마 이 조처가 시행되면은 미국 내 관련 업계, 특히 이 석유 업계가 크게 혜택을 볼 텐데요.
네.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진 공화당이 이걸 관철시키려고 그동안 무척 애를 썼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뭘 원하는 건가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환경 관련 규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요. 또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 세금 혜택을 영구적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요, 두 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예산안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산 법안에 예산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항목들도 첨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그렇다면은 두 당이 자신들이 추가하게 원하는 항목들을 가지고 또 합의를 봐야 예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 양당이 그동안 열심히 협상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두 당이 이미 합의를 본 것도 있습니다. 가령
네.
아까 말했던 원유 수출 금지 해제라든가 이 몇몇 항목에 세금 혜택을 연장해주는 방안은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협상을 또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연방의회가 임시 예산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임시 예산에 달린 기한 안에 이 정식으로 예산 법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원래는 이 지난주 금요일 11일이죠. 이 자정의 시한이 끝났는데 당시에 이제 5일 기한을 연장해서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16일 자정까지가 새 시한입니다.
네, 그럼 16일 자정까지도 예산 법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없는 거니까요. 연방 정부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자 연방 의회가요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 정부 폐쇄를 막겠다고 공언을 해왔는데 그럼 좀 갈 길이 급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시한 안에 예산 법안을 처리하거나 만약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임시 예산안을 결의를 해가지고 다시 예산 법안을 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이 두 당이 이걸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좀 더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임시 예산안 기한을 또 며칠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제 오늘이죠 화요일 합의가 되면은 오늘 목요일 17일에 이 연방 하원에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는데요. 하나는
네.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그 세출 법안들이 들어간 일괄 예산 법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원유 수출 허용 항목하고 세금 혜택 연장 조항이 들어간 세금 관련 법안이 연방 하원에 표결로 올라갑니다.
네.
이 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은 상원에서 이 법안을 놓고 표결을 하는데요. 상원에서는 이 두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요. 16일하고 17일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데요. 자, 전 세계 눈길이 이 회의에 쏠려 있다는 소식인데 이유가 뭘까요?
예, 이 FOMC라고 그러죠.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이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기준금리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중앙은행이나 은행 사이에 아니면 은행과 은행 사이에도 이 돈을 빌려주거나 받습니다. 이런 거래는 보통 초단기, 그러니까 하루짜리 거래가 보통인데요. 이때 적용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네, 그럼 집을 살 때나 차를 살 때 받는 대출에 적용되는 그 금리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네. 이런 대출은 보통 이게 갚아야 나가는 기간이 길어서 장기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단기 금리인 기준금리가 이런 장기 금리가 오르내리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은 단기 금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장기 금리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네, 그럼 이번에 나올 연방준비제도가 연준 결정에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네, 한동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이 연준이 그동안 단기 금리를 거의 0%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요. 이제 미국 경제가 건실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금리, 즉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자율 인상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상승세에 올랐다는 것을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됩니다.
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보통 경제가 좀 안 좋으면 이자가 내려가고요. 경기가 또 과열되면 이자율을 올리는 건가요?
내리죠.
네.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가라앉으면요, 이자율을 내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서 경기를 살리는 거고요. 이 반대로 이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돈줄이 마르면서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거죠.
네. 자,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만다 하면서 참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금리를 올리는 모양이네요.
뭐 그럴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
네.
확신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이 많은 전문가가 이번에는 꼭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주저한 이유가 뭔가요?
뭐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 경제가 충분하게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연준은 그동안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실업률보다는 물가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됐다고 생각할 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니까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세계 경제가 아직 회복 중인데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런 세계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네. 지금 이제 기준금리 목표 수준이 0%에서 0.25%인데요. 이 많은 전문가는 이 기준금리 목표 수준이 0.25%에서 0.5% 정도 수준으로 오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입국 사증이죠. 비자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이 비자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 출신 국민은 미국에 들어오려면 모두 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또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을 다시 검토해서 현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제출을 할 것을 명령했다고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월요일 밝혔습니다.
네, 지금도요 전 세계에 있는 이 미국 영사관에서 신원조 회나 또 대면 면접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기 부족한 사람을 골라내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명령이 내려간 건 특히나 지난 12월 2일이었죠.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오 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사건 용의자가 두 명이었는데 두 사람이 부부였죠. 부인이 파키스탄계 여성 타슈핀 말릭이었는데 이 말릭이라는 여성이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수사당국이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용의자들이 꽤 오랫동안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이 부인인 타슈핀 말릭이 문제없이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린 그 부인의 말릭의 글에 근거한 거라면서요.
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 말릭이 페이스북에 자신과 남편 사이드 파룩이 이슬람 순위판 무장 조직인 ISIL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었죠.
네, 자, 그래서요 이제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의 움직임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밀 구드렛 위원이 이 하원 법사위가 현재 비자 신청자의 신원을 조사할 때 인터넷 사회 연결망 같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정보도 요구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네, 현행 규정으로는 몇몇 국토안보부 요원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만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들여다볼 수 있었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발급 같은 이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도 신청자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이민국 관리들이 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이 신청자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비자 신청자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또 들여본다고 해서 테러 용의자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사실 그런 보장은 또 없죠. 네. 일단 인터넷 사회 연결망 이용자들이 이 자기 계정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비밀로 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 측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품이나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걸 또 인터넷 회사들이 꺼린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